출애굽기 7장 말씀부터는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열 가지 재앙이 시작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여러 차례 이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허락하라고 재촉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바로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응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강압적으로 핍박하고 더 많은 노동으로 고통당하게 하고 정면으로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해 보이게 하시고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을 요구했지만 바로는 듣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애굽에게 작정하신 재앙을 내리시기로 결심하시고 재앙을 내리시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재난이 애굽의 모든 강물들이 다 피로 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끔찍한 내용입니다. 우선 1절 말씀에서부터 7절 말씀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 일이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지만 너희는 반드시 이 일을 성취하라고 두 사람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을 대언자로 세워주시고 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네게 명령하는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서 애굽의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내게 만들어라 하시는 두 사람에게 주시는 굉장히 많은 큰 사명을 다시 당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왕강에서 그 말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그런 다음에야 이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깨닫고 이 백성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고 길고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백성들의 해방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과정이 쉽지 않고 긴 과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일을 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상 버틸 수 없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압하시는 것을 느끼게 만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는 점에서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참 신이신 것을 보이시는 과정이 이 긴 과정이 될 것임을 암시하십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홍해를 마주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나가게 되면 긴 시간을 그늘도 숲도 마실 물도 양식도 없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생활을 이겨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신앙이 그 광야의 고난을 이겨낼 만큼 경험되지 못했고 연단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애굽에 내려온 지 400년이 지났는데 그 400년 동안에 믿음 좋던 조상들은 다 세상을 떠났고 남은 후손들이 그저 명목상의 신앙을 유지할 뿐이었고 고난 중에 부르짖는 것뿐이었지 정돈된 신앙, 경험된 신앙,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체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부족한 상태에 있어서 이런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광야로 나가게 되면 그 광야의 시련을 버텨내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당하는 열 가지의 재앙을 목격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심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믿음을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시는 진노를 보면서 깊이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셔서 이 무장된 믿음으로 잘 단련된 믿음으로 광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열 가지 재앙을 통한 또 하나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만드시고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하고 광야를 이겨낼 만큼의 강한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활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애굽 사람들에게 큰 재앙을 내리실 때 그때야 비로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무장시킨 다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셔서 아직도 왕강히 거절하는 바로에게 모세의 그 지팡이를 던졌을 때 지팡이가 뱀이 되고 또 애굽 사람들도 그와 같이 해서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으나 모세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해 보이십니다. 그러나 13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경고하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친히 목격하게 만들어주셨음에도 그 말씀에 관심치 않고 귀 기울이지 않게 되자 드디어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 안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열 가지 재앙이 시작되게 되는데 그 첫 재앙이 14절 말씀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나일 강물을 비롯한 애굽의 모든 물들이 다 피로 변하게 되는 재앙입니다. 사실 이 나일강은 이집트만이 아니라 전체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생명줄과도 같은 그런 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적도 남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북쪽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방면의 삼각주 방면으로 강물이 지중해로 흘러 들어가기까지 무려 6,600km의 긴 강줄기가 아프리카 절반의 땅을 적시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집트 땅에 들어왔음만도 현재 만들어진 아스완이라는 곳에는 댐에서부터 하류까지만 해도 1260km이니까 적어도 2000km 정도의 강줄기가 이집트를 국토를 가로질러 남쪽에서 북쪽으로 흘러간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긴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집트는 고대 문명을 꽃피웠습니다. 이 강물이 연례적으로 범람을 하게 되는데 범람할 때마다 상류로부터 실려온 많은 퇴적물들이 강 좌우편으로 넘쳐르게 되고 그 지역들이 다 비옥한 농경지가 되어서 굉장히 많은 농산물들을 수확해서 언제나 풍요로운 먹거리가 있는 그런 땅이 되게 했습니다. 또 강을 이용한 교통의 발달로 먼 곳과의 교역이 성행하면서 문물의 교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나일강 주변에 문명의 꽃을 피우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가장 발전된 문명의 도시들이 건설된 것이 다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그 유역의 도시들이 형성된 것을 보면 나일강이 가져다 주었던 혜택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때문에 옛적부터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성시해서 이 나일강에 오시리스 신을 비롯한 여러 신들이 거주하고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집트를 지키고 축복한다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때문에 이 나일강은 그들에게 경제적으로 번영을 가져다 주었고 문명의 발전을 가져다 주었고 그것을 이용해서 집권자들이 권력을 형성해서 막강한 파라오의 권력이 형성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했습니다. 때문에 나일강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집트에게 굉장한 생명의 근원과 같은 역할을 했던 그런 곳이 바로 이 나일강이어서 나일강의 축복으로 나일강의 혜택으로 그들이 모든 문명을 꽃피웠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강이 다 변화의 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생명이었던 강이 죽음을 가져다 주게 되었고 문명과 화려한 발전을 가져다 주었던 날강이 그들에게 재앙이 되게 되었고 다시 말하면 그들의 신이 그 신들의 거처가 완전히 폐허가 되고 파괴가 되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종류의 재앙의 기본적인 성격 한 가지를 가르쳐주는데 지금까지 애굽에게 축복이 되었던 것,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생각했던 것, 애굽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재앙이 되게 하시고 멸망의 씨앗이 되게 하시는 재앙이 열 재앙이 될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날강의 물이 피로 변하게 하시는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재앙으로 변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해방을 강하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23절 말씀 보시면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재촉에 대해서 바로는 그들떠보지도 않으면서 무관심한 대응으로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무시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 결과가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으로 또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의 역사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믿고 의지하고 이것이 우리의 생명줄이다 생각했던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날 동안에는 그 모든 것들이 축복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끔찍한 재앙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나일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일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문명의 혜택을 즐기는 것만이 아니라 그 모든 발전을 가능하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삶의 근본 자세여야 된다는 점을 가르쳐줍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일찍 순종하는 것이 말씀을 듣고 즉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믿는 사람의 도리라는 점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라고 했고 주님께서는 머뭇거리는 사람들에게 그리하지 말라고 재촉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람의 생각을 앞세우거나 혹은 하나님의 역사에 저항하려는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지 말고 언제나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즉시 순종하는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평안해지고 형통해지는 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거역하고 저항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재앙은 애굽에 더 크고 강하게 다가오게 된 점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참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 보이시면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그 말씀에 복종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 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역사하심과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는 그리고 순종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형통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